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여지는 이 복음의 원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이 있는 주일이라서 지난 성찬 주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 천국 백성들의 힘은 언제 어느 때 드러날까요? 성도들이 소유한 영광과 권능, 어디에서 가장 최고로 드러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때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부와 명예를 누릴 때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더 높아질 때일까요? 그때의 우리의 영광, 우리가 누리는 권능, 그리고 우리 천국 백성들이 갖고 있는 힘이 드러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져 강하여지는 때에 우리의 힘,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함이 최고로 드러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보다 더욱 약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벗어날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죄인의 죽음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의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의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실입니다. 과연 누가 이 죽음 앞에서 나는 강하다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실에서 벗어날 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먼저 이것부터 깨닫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붙들고 강하게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강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진 성도들은 죽음도 이겨내는 자들. 세상에 이보다 강한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지옥 심판에서 건져져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들 많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슬픔과 절망만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지는 성도들만이 가장 강한 자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 강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다시 세상으로, 다시 육체적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을 이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러한 복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으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할 것을 삼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교만한 겁니다. 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때. 최고로 교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의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고 약함을 인정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자랑하십니다. 자신이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약한 것에서 잃어버리는 것에서 빼앗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붙들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가시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만 누리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인들의 본성은 뭘까요? 끝까지 자고하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약함을 자랑하는 것까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될 현실, 나의 무능력함, 나의 비참한 현실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죠. 나는 나의 강한 것으로 끝까지 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그러니 더욱 약해져가죠. 약한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하니 더욱 약해져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약한 게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허락하신 가시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돌이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왜? 거기까지 가야 하거든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자신의 강함으로 서려고 했었죠.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신 후에야 하나님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기쁨과 만족을 찾고 이 세상적인 현실을 가지고 강하여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고난으로 더욱 우리를 천국으로 몰아가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천국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 여러분 삶에 잠시 가시의 고통을 허락하시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굳게 서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여 갈지라도 바로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자랑할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우신가요? 약해지는 게 두려운가요? 괜찮다고 하십니다. 내 은혜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주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강함으로 채워주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 예전에 자신이 자랑하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이제 다 배설물같이 여기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만 자랑하고 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붙들고 살아가겠다.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전체 성경을 보면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용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신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구원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이 약할 때에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강하게 하여 주신 것.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이것이 모든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전체적인 하나님 구원 역사 속에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그러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창조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창조,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특별히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 창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만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큰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닮은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다 주셨죠.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광과 권세, 아담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직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랑이 바뀌죠, 나중에. 선악 까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불과할까요? 생명 없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 생기로 인해 우리도 약한 데서 강하여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생기는 무엇일까요? 생기. 아담에게 불어넣으셔서 흙으로 빚어진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생기. 무엇일까요? 그 생기를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우리의 콧김, 우리의 생기, 우리의 숨, 즉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시로다. 여기서 콧김으로 번역된 단어가 our very life breath, 숨.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 숨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생기, 숨, 바람 혹은 뭘로도 번역이 된다고요? 루하,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생기를 뭘로 알려주시나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 처음부터 인간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영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아담의 생명? 아담이 가졌던 영광과 존귀와 권세? 다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현실은 무엇에 불과한가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이 세상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강함으로 서려고 했을 때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신 게 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무 분명히 알려주시죠. 너는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담이 교만하여져 하나님 대신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강함을 찾고 하나님 떠나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며 하신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 없는 한 줌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면 늘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성경은 우리 구원을 이러한 창조의 사건과 연결하여 새 창조 사건으로 알려주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뭐 제가 수도 없이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죠.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우리 죄인들의 현실, 죄인들의 모습을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다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Dry bones. 정말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정말 가장 미약한 존재들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데 죄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어 성령님의 은혜로 뼈들을 맞추시고 심줄이 생기게 하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첫 창조 때와 같이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이들이 그 생기를 통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 생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영.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생기, 예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예수님 닮은 형상의 하나님 자녀들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줌 흙,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약함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구원 역사의 모든 사건들도 다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이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노예였을 때, 정말 그들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의 삶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강하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어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게 하신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강함을 증거하고 자랑을 삼고 살아가려고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끊임없이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였죠.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그들이 강하고 자랑할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원 역사 속에서 와 이들을 좀 닮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강하게 된 그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모든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삼손. 삼손은 하나님에게서 강한 힘을 부여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워져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친 자였는데 그가 어느 때에 가장 강하여져 가장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죠? 삼손이 가장 강했을 때? 아니에요.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삼손은 마치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죠. 결국 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에 의해 머리털이 잘리고 힘을 잃고 눈까지 멀게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 옥중에서 맷돌까지 돌리는 가장 약한 자가 됩니다. 그때, 그가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져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대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여간 모든 성경은 다 약할 때에 강하여지는 그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현실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였을까요? 가장 약해지심으로 가장 강하여지신 분.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복음의 현실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그리고 그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고린도후서 곧 뒤에 13장 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4. 13장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Verse 3 and 4.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강하여 지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약할 때에 강하여 지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현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 참여하시되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현실까지 참여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가장 약하여 지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여 지는 그 현실까지 친히 경험하십니다. 죽음, 심판까지 가장 약하여 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3일 후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권세까지 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강하심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약할 때 강하여지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의 현실이 되어주십니다.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제 예수님의 약하심에 참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강하심에까지 참여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기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셔.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강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뭐까지 이겼다고요? 우리가 가장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모든 권세까지 다 이기고 승리한 가장 강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시는 것 자신의 삶을 누구 안에서 발견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또한 같은 예수님 삶 안에 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소유한 진정한 강함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하여져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자들. 여러분이 약해질 때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창피하고 이래서 비참하고 절에서 두렵다 생각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가장 약한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올지라도 죽음까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들이라. 질그릇의 특징은 뭘까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이고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된 현실로 알려주시는 비유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여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복되다라는 거죠.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때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아이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받는다 해도 다 괜찮다. 이로써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through 10.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깨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러 있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성막 안에 거하신다. 구약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처소가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머물러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살아가십니다. 우린 살아도 죽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현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여러 가시의 고난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 삶에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와 그 과시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머물러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분의 강하심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베풀어주시는 이 성찬상에 참여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너희 안에 족하다 하시며 내어주시는 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드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약한 데서 강하여지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계심으로 더욱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강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는 동안 만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니 죽음을 만나든지 가장 강한 자들로 예수님 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